갈라디아서 5번 메시지 바울의 사도직분의 이루어짐 1장 15절부터 24절까지에서 우린 바울의 사도직분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이 구절들 살펴볼 때 우린 바울의 사도직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볼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인 오늘날의 사도로 될 수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라이프스타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민의들이 주님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에 의해 보내심을 입은 자들인 사도들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관념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인들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유일하다는 관념은 로마 천주교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계승자이므로 최초의 교황이라는 관념과 관련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관념입니까? 베드로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한 예입니다. 특별히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신자들의 예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 신자들을 위한 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우리의 본이 되었으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오늘날의 사도들이 될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자매들은 이것이 자매들에게도 역시 적용된다는 것을 믿기가 정말 어렵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는 딸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아들인 그리스도에게는 형제들이 있을 뿐 자매들은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 안에서 자매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스도의 형제들임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형제들에게 편지한 것이지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닙니다. 자매들은 물론 형제들이라는 말에 포함된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는 모든 믿는 이들이 남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여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지 생명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결혼생활의 유일한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들인 반면에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의 사랑스러운 신부입니다. 당신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 우리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합당히 대답하는 길은 생명에 의하면 남자이고 사랑에 의하면 여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따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생명에 따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명에 의해 모든 믿는 이들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우리의 본으로 취함으로써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바울의 위치가 사도였다면 우리의 위치도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 직분의 이루어짐을 연구할 때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의 사도 직분의 이루어짐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어린 자매도 주 예수님을 그의 부모에게 간증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아 그의 부모에게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의 보내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 직분에 관하여 우리의 생각이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안에서 여러 요점들을 다룰 때 어떻게 우리가 바울의 본을 따를 수 있고 사도들이 될 수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룰 모든 요점들은 우리의 사도 직분의 형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구분됨. 1장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구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이 특별한 목표를 위하여 구분되고 지명됨을 가리킵니다. 이 구분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의 모태로부터 구분된 것에 관해 읽을 때 이것이 그에게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내가 이 구절들을 읽었을 때 가진 관념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은 구분되었지만 나는 구분되지 않았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념은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되고 뽑혀졌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된 것은 분명 어머니의 틀로부터 구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당신이 선택되었다면 당신이 어머니 틀로부터 구분되었다는 것도 믿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택함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짐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바울이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구분된 시간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학파는 바울이 잉태된 순간부터 구분되었다고도 생각하고 또 다른 학파는 바울이 출생한 때 구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에 관해 셋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영혼 안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혼 안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택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시간에 우리 어머니의 태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태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의 선택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관계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에 태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수의 사울이 주 예수님보다 100년 전이나 600년 후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인해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꼭 알맞은 시간에 꼭 알맞은 장소인 다소시에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태어난 갈릴리에 태어나지 않은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서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모두가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택해졌고 둘 모두가 정확히 알맞은 시간에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절에 따라 그가 선택한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택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알맞은 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선택되었던 영혼 안에 택해졌지만 각기 다른 시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머니 태로부터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구분되었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마다 난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젊은 날을 생각할 때 난 가끔 주님 앞에서 옵니다. 주님이 날 꼭 맞는 시간과 꼭 맞는 장소에 14년보다 조금 전에 중국의 장안마을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주여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구분하신 것을 당신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해 충분한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선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분하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1장 15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세로부터 온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가 돌이켰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구분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잉태되었던 때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난 시간과 장소를 배려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당시에 구원받지 못했었지만 기독교 안에는 삶의 태에 잉태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기독교 안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를 부르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925년의 어느 날 내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그의 부르심은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한계된 모든 것, 가족이나 교육 같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그가 우리를 부르심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안에 계시하심. 1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울에게 드러났고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의 이상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의 본인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될 때 신성이었던 것이 우리에게 되어집니다. 택함과 부르심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되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신성이 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하여 우리 존재 안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음. 하나님의 아들이 바울 안에 계시된 후에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혈육으로 구성된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믿은 후에 즉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본다면 이런 것들의 대부분이 아무 도움이 못 되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구원받자마자 난 도움을 구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 의해 좌절당하고 식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어떤 목사들이나 전도사들과 이야기하고 나서 그들과의 접촉으로 다만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30년 전에 젊은이들이 나를 만났을 때는 나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주 다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내게 올 때 다만 그들에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라고 말할 뿐입니다. 난 다른 사람들의 의논 대상인 혈육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혈육과 협의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논 대상인 혈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그들의 상황을 주님 앞에 놓게 합시다. 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음.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이 점에 있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도자들과 의논하려고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라고 여겨지는 장소에 갔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도된 이들이 있는 어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전통과 종교에 속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혈육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사람들 중 몇몇은 이란 말 때문에 선도들이 합당 교통을 찾지 않게 될까를 염려할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것이 인도직을 상쾌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선도들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기를 훈련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사도들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바울의 본을 따라야만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떨어져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옴. 17절에서 바울은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 나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돌이킨 후에 아라비아의 어느 곳으로 갔는지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지를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곳임과 그가 거기에 머문 시간이 짧지 않았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가 이것을 말하는 목적은 그가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지 않았음을 간증하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그런 복음에 관하여 주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 간 것은 유대의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영향으로부터 멀리 있는 장소에 간 것입니다. 전통적인 이해에 따르면 바울은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가 그곳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일정 기간 그가 유대 종교와 그리스도인의 영향에서 떨어져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머무는 동안 그나마 그의 체험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잘 알게 된 구약과 대조해 보았을 것입니다. 난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구약 성경으로 그의 체험을 점검하는 조용하고 진지한 시간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또한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따라야 할 다른 원칙을 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어느 정도 특정한 경험을 거친 후에 우리는 모든 종류의 종교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체험을 성경을 가지고 조용하고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난 바울이 그의 경험을 성경과 비교했을 때 많은 빛과 계시가 그에게 왔었으리라 믿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3년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감.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메섹에 돌아와서 3년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난 그가 또 3년 동안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과 구약으로 그의 체험을 점검하는 데 썼으리라 믿습니다. 바론 혈육과 운운하진 않았지만 어떤 때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혈육과 운운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체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도 그릇된 것입니다. 계시를 받은 후 합당한 시간에 우리는 앞서 주임을 안 주의 몸의 다른 지체들과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교통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방세계인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감. 21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아라비아와 시리아와 길리기아는 모두 이방 지역들입니다. 그가 여행한 모든 장소들 언급함으로써 바울은 그가 복음에 관하여 받은 계시가 그 당시에 대부분 유대에 있었던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상고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그는 그 이상의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 교회들에게 얼굴로 알려지지 않음. 22절에서는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날 얼굴로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함은 또한 바울이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가 된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성도도 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에 핍박하던 저가 한때 잔해하던 믿음을 이제는 전파한다는 소식을 유대인은 교회들이 들음.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저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유대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한 교회들은 다만 바울이 돌이킨 소식을 듣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든 그가 복음에 관하여 계시를 받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